요한복음 17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줄곧 이 다가올 때에 대해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분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린 후 그분이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기상조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물론 본문의 구절은 그날 저녁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기념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구절에서 끝까지라는 말은 전력을 다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16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담대하라.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였는데 실제로 이것을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후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첫 번째 간구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4절로 가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1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본문에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다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장 전체에 걸쳐 아버지에게 기도 드리는 동안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 말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리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라면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에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을 둘러싼 이 해묵은 논쟁은 언쟁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쪽 편에 서거나 아니면 저쪽 편에 서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을 들면서 한도 끝도 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겨댑니다. 예정론을 둘러싼 논쟁은 교회를 크게 분열시켜 온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논쟁을 지속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맹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17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합하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함으로써 교회를 가차없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고 성경을 연구해왔지만 나는 아직까지 예정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믿으라고 부르신 것뿐이지 이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실 것이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내게 이 구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치고 거부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또한 이렇게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누가 응답할 것이며 누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응답할 자들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 모두가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몇몇 어려움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여기 동전의 한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여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매혹적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다가와야만 합니다. 내가 굴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부여하는 칭호입니다. 주님은 일개 명칭이 아닙니다. 주님은 권한을 부여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그를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여러분을 통제하는 존재에 대한 호칭입니다.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신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신론주의적인 종교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만물을 신격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감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분노의 신도 있고 기쁨의 신도 있으며 평안의 신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에 대해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영생은 그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세상에 강생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4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담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분은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 자기가 동거하는 애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으나 그분은 드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면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사람을 통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사망이 죄를 타고 들어오자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한 가문을 택하셨으며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구속자를 보내시려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가문은 다윗 가문으로 그 비밀이 좁혀졌고 하지만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하는 구속사역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계획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구속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인간은 더 이상 육신이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하였습니다. 19장으로 가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은 고개를 숙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는 내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처음 몇 절에서 그분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영광에 대해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또한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그분은 이 땅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 죄의 속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여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 나를 복귀시켜 주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런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분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뽑아내어 그분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이었는데 당신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관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모두 아들에게도 속한 것이로구나. 아들에게 속한 것은 모두 아버지에게도 속한 것이로구나. 그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주어진 것은 모두 실제로 아버지의 것이로구나. 우리도 모두 그분께 속한 것이로구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분은 지금 제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준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금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그분이 그토록 원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오니 그들은 당신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에베소 1장 6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나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신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아들과 아버지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느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잘했구나,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선하고 곧은 사람이라. 그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욥의 헌신된 삶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고 찬미를 올릴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찬양과 감사가 자연적으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너무도 선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통하여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가 즐거이 반응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은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빗대어 이르시기를 내가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나 저희는 여기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일 뿐입니다. 주님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일 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오늘날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름들을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실은 야훼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복합 명칭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슈아의 줄말인데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슈아의 축약형일 뿐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제2 발음을 살려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말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 예수님 하고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이름 아래로 피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피신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면 나는 오 예수여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망대가 있으니 의인이라면 곧바로 그리로 달려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저희를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열두 제자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지키었으니 오직 멸망의 자식을 빼고는 그들 중 하나도 멸망치 않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란 가롯 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롯 유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악마의 자식, 파멸의 자식으로 지칭하신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멸망의 아들로 지칭합니다. 본문과 그 구절은 성경에서 그런 호칭이 사용된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으며 바울도 적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가롯 유다가 어떤 식으로든 적 그리스도, 즉 멸망의 자식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가망성이 희박한 예측이기는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는지 말입니다.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로 하여금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은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그분을 미워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물론 세상은 그 다음날 곧바로 그런 증오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하면 동일한 날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증오심을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다 남겨두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실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남겨두신 것을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진정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니 즉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 혼란 속에다 남겨두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세상을 비출 빛을 남겨두셔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갖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외의 일은 이 말이 적절할는지 모르나 나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그저 덤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필수적인 일 하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하나님께 아직 간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계획이니 곧 여러분은 그 일을 성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이 만연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를 사는 이 세대는 아담 이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세속적이요 세상적인 것에 죄와 악에게 노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든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온통 사악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악에 물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살펴볼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한 소녀가 파티를 벌려놓고는 집 문간에서 손님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녀를 향하여 총을 난사하여 적사시킨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떨에 서 있던 남자친구에게도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저격자들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을 때 나는 도대체 저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티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출신들인가? 무모한 살인을 저지르는 저들은 대체 어디서 온 자식들인가?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무도하고 타락한 지구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노아시대 때 세상은 난폭하기 거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오실 시대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세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죄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소서. 주여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기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학교에 있든 직장에 가 있든 끊임없이 세상의 부패와 오염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도달하기 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부패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욕을 하여 몸을 씻은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퍼부어진 쓰레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로 떼어놓사오니 19절 말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으며 자유롭게 하며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첫 번째의 강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강구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강구는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들이신 이 마지막 탄원의 대상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분쟁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신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의 교단이 설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맞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가 끝났을 때 한 부인께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서 그 찬송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서 있는데 한 안내 집사님이 앉아 있으라고 제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조치가 매우 무례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예배 후에 나에게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참으로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서서 경배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의가 흩어지기 때문이죠. 회중이 당신에게 주의를 하게 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규칙인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규칙이 들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유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런 자유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것에 해당합니다. 라고 나는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빈여드 교회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습관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로 가시면 선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좀 괴박하고 파격적인 사람들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녀는 굳이 우리 교회로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가지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몸이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은 내 삶을 참으로 진지하게 다루어 오셨습니다. 나는 노틀담을 극렬히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노틀담을 박살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적극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케케묵은 캐토릭의 잔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구교의 것과 공통된 점이 많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좀 유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시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보는 대로 봐야 하고 내가 믿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며 단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단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몸의 분열을 초래하는 범죄를 참으로 증오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몸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극히 강렬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흔쾌히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 1서 3장 2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7절. 그분은 기꺼이 영광을 유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 목적, 행동, 활동에서 모두 하나가 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나 완전한 교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모든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저희가 거기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머물렀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분의 옷은 마치 뒤에서 빛이 나오기나 하는 것처럼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희게 빛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몇몇 사람은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으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영광에 쌓여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통치에서 나오는 영광을 보게 되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은 그분이 구속사역을 마치실 때 그분께 부여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신 그분은 자기가 구입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저희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신은 나를 언제나 사랑해 오셨으며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희도 사랑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모든 거짓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왜곡된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은 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흔히 가지게 되는 개념은 무서운 심판, 까다로움, 고약함 등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아버지를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 강구를 올리십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릴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기도인가?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이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은 창세전부터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보좌 주위에서 거하게 되는 것, 무수한 무리와 더불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옵나이다. 주여, 이 세상은 얼마나 공허한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은 얼마나 얄팍한지요. 그 영예는 얼마나 덧없는지요. 하지만 주여,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도 영원하고 당신의 영광도 영원 무궁합니다. 주여, 우리와 더불어 보다 더 깊고 언제나 깊음만 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당신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아니 당신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